고린도후서 42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 11번째 많은 성경교사들이 고린도후서 6장을 5장과 분리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5장과 6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적해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6장은 5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됨 우리는 5장에서 사도들이 죄인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신 안으로 이끌어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화해의 사역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그들로 그분과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유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안으로 되돌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의가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이 같은 거룩한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 자신의 하나의 속성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며 그분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으로 심지어는 그분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더욱 진보된 화해의 필요성 바울은 5장에 있는 화해에 대한 그의 묘사가 매우 깊은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6장에서 5장에 있는 화해는 완전한 구원과 동등하다는 것을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6장 2절에서 그는 구원으로서의 화해를 언급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의 구원은 하나님과 절반의 화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전진된 화해와 전진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긍휼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아직 나는 완전하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더욱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상당한 정도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단지 매우 얕은 정도로밖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우리 모두가 상당한 정도의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구원받는 정도를 관심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사역 아래 수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매우 제한된 정도의 구원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구원에 대한 비율은 매우 느리게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요점은 화해와 구원의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화해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으로의 우리의 화해의 정도가 속히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구원과 관계된 진보입니다. 문맥에 의하면 구원받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구원받지 않은 한 우리 존재의 그러한 부분들 안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말로 이 같은 상태를 묘사한다면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육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과 아울러 평강을 소유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평강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평강이 없을 때는 언제나 불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평강이 올 때 불화는 사라집니다. 또는 불화가 사라질 때 평강이 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음. 6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청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진보도 없이 은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2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희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충분히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설교자들은 이 구절을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가 그들 안에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완전하게 모든 방면에서 화해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현재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보된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하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어서 전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할 필요성.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하고 완전히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넓힐 것을 호소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속 부분들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지적했듯이 넓어지는 것은 6장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다룬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의 면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안에로 끝나는 18가지 항목들, 즉 많이 견딤, 고생, 궁핍, 고난, 책찢질 당함, 갇힘, 요란함,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순수함, 지식, 오래 고통받음, 자비, 거룩한 영,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또한 못멋으로 말미암아로 끝나는 세 개의 짝, 즉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평판과 아름다운 평판으로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같은 하로 끝나는 일곱 개의 짝,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에 넣어지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를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의 이 모든 특성들과 아내와 의로 말미암아와 같은 아에 들어있는 모든 항목들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넓어질 것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에 나는 사랑스럽고 귀한 많은 장로들과 동역자들과 형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형제들이 엄격하고 고답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이 고든 사람들이 전혀 뱀같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도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의 참됨은 곱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언급한 형제들은 엄격할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고답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같은 한 형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오, 그 사람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를 쫓아내라. 우리가 어떻게 그를 받을 수 있겠는가? 오, 저 자매는 너무 형편없다. 그녀는 정죄받아야 한다. 많은 때 우리는 이처럼 고든 형제들을 보다 융통성이 있게 되라고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 안에 참된 형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확실히 잘못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를 품고 용서함으로 그에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고든 형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는 분명히 이와 같은 엄격하고 고든 사람들이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곱고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해 엄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에 대해 엄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넓어져야 합니다. 너무 고든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좁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넓어질 때 우리는 느슨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하에는 계속 엄격하고 고대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같은 역사를 행하셨다면 우리는 넓어졌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바울이 6장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다룬 모든 문제들을 상고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모든 특성과 자격들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밖으로는 매우 작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대양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자격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우 작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위대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극히 좁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가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좁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킬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분과 완전히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좁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지 부분적으로밖에 화해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구원의 비율이 아주 낮은 상태임을 강하게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은 정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함과 잊어버림. 때로 결혼집회 참석했을 때 나는 몇 마디 말로 공고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에서 말하는 것은 도무지 마음에서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너무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통 결혼식 때 하는 좋고 달콤한 말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진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결혼집회에서 말을 한다면 나는 진리에 대해 특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일단 그의 아내로 인해 마음이 상하면 아마 그는 그 마음 상한 것을 잊지 않고 그로 인하여 그의 아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많은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이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매여, 남편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를 상하게 하면 그가 당신을 용서하는 데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형제여, 당신의 아내를 천사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녀는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그녀를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녀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녀는 오랫동안 당신의 실수로 인해 마음 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요. 이것은 마음이 좁은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예입니다. 모든 결혼한 형제 자매들은 마음이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여, 아내가 당신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권고합니다. 만일 당신이 과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넓은 사람이 되었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 당신이 마음을 상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는 것은 실제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용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대신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그 잘못은 우리 서로 잊읍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가정생활에서든 교회생활에서든 당신은 아마 많은 때 마음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모든 과실에 대한 기록을 간직하겠습니까? 당신은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마음 상한 것이나 어떤 장로로 인해 마음 상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도들이 저지른 모든 허물들을 모두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과실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버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넓어지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완전히 화해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넓어지게 합니다.